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날 역사 채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또 달력 한 장이 넘어갑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가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저번 주 역사 채널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리나라 편을 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대륙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대륙, 각 나라의 문화유산에는 각가지의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연 위에 세워진 유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대륙입니다. 아시아는 세계 유산이 가장 많은 땅입니다. 땅덩이도 넓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문명을 일으킨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이름난 문명 중에서 이집트 문명을 빼면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다 아시아 문명입니다. 문명이 일어난 곳은 일찍이 도시가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이스탄불이나 이란의 페르세폴리스처럼 아시아에는 도시 전체가 유산인 곳이 많습니다. 또 아시아는 여러 종교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토속신 신앙을 빼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의 고향이 다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사원이 많은데 우리나라 선임들이 지은 일본의 불교 사원인 호류사, 밀림속 힌두교 사원인 캄보디아의 앙코르, 수많은 불상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사원 말고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인 타지마할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긴 성벽인 만리장성도 있습니다. 이들 유산에는 가슴 저리면서도 아름다운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에서 땅덩이가 가장 넓고 사는 사람도 가장 많은 아시아의 세계 유산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에서도 보인다는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름은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땅덩이가 닭처럼 생겼다고들 합니다. 땅은 동쪽을 보고 있는데 닭의 목덜미인 바레만 근처에서부터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은 닭의 꼬리 기틀이 시작되는 중앙아시아까지 서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쌓은 성벽은 어찌나 긴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의 거리 단위로 따지면 만리가 넘어서 이 성벽을 만리장성이라고 부릅니다. 장성은 구불구불 산을 감고 있어서 거대한 용처럼 보입니다. 길이만 긴게 아니고 폭도 넓어서 말 6필이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만리나 된 장성이 다 그렇게 튼튼하고 폭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을 위해 케이블카로 이어놓은 팔달령 쪽으로 올라서면 산 위에 넓고 긴 장성이 끝간데 없이 펼쳐지는 장관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성벽을 쌓는 데 사용된 주 건축 재료는 돌과 흙을 구워 만든 벽돌입니다. 벽돌은 되게 검거나 짙은 회색빛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재료로 피라미드를 쌓으면 30개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가장 힘이 센 나라, 진나라의 왕인 영정은 중국의 더 넓은 땅을 모두 차지하고 중국 전체의 왕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시황제입니다. 시황제에게는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북쪽에서 진나라를 기웃거리는 흉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 목념을 시켜 성을 쌓게 합니다. 이미 기원전 4세기 제나라 때부터 쌓은 성이 있어서 목념은 그 성들을 잇고 또 서쪽으로 더 길게 쌓아 나갔습니다. 장성의 길이가 긴 것처럼 장성을 쌓은 시간도 길고 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은 곧 중국의 역사라고 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역사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과 가축을 치던 사람들의 경쟁의 역사입니다. 농사를 짓던 농경민족은 중국의 넓은 들판을 차지하고 있었고, 북쪽에서 가축을 치던 유목민족인 흉노족은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뜯으러 다녔습니다. 이들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사이에 바로 장성이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은 나라를 지켜주는 장벽이자 국경선이고, 적이 나타나면 먼저 봉화를 올리고 성벽 위의 통로를 이용해 적을 막을 수 있는 지점으로 군사를 모았습니다. 흉노족이나 몽골족 같은 유목민족은 말을 타고 싸웠기 때문에 성벽 위에서 방어하는 것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진시황은 진나라를 지키려고 30만 대군을 북쪽으로 보냈지만 진나라는 15년밖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전쟁 뒤 쉴틈도 주지 않고 백성들은 성 쌓으랴, 궁궐 지으랴, 죽지도 않은 왕의 무덤 준비하랴, 지칠 대로 지쳐 마침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지켜내려고 장성을 쌓았는데 오히려 나라가 망하게 된 셈입니다. 중국을 지배한 왕조들은 이 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서진 곳이 있으면 다시 쌓는 등 보수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진나라가 망하자 유방이 중국을 한으로 통일하고 흉노족을 무찌르기 위해 먼저 쳐들어갔지만 오히려 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흉노는 선우를 중심으로 한데에 뭉쳐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방은 선우를 형님으로 대접하고 황족의 딸을 선우에게 시집 보내고 비단이며 술이며 쌀이며 온갖 곡물도 바쳐야 했습니다. 한나라에서 가장 힘이 셌던 7대 황제 무제는 흉노족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북쪽 국경에 장성을 더 쌓고 비단길이라 하는 서쪽 지방인 위먼강까지 장성을 더 이었습니다. 흉노족은 장성에 가로막혀 잠시 주춤했지만 얼마 뒤 다시 장성을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로 세력이 커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황족은 이들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 남북조를 세우고 이 시기 다시 쌓은 성의 위치가 바로 지금의 만리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뒤 나라들도 북방 민족의 힘에 따라 움츠렸다 기지개를 폈다 했습니다. 수나라는 장성을 보수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고 당나라는 방어보다는 공격을 하느라 장성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 뒤에 장성은 돌담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힘을 키운 여러 유목민족이 밀치고 내려와 거란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만주족의 원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명나라 때는 몽골 쪽의 침입에 대비하여 기존에 있던 성벽을 더 축성하여 장성은 거의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관광으로 가서 보는 만리장성은 바로 명나라 때 만든 것입니다. 만리장성에는 기원전 4세기 제나라에서부터 17세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의 역사가 모두 들어있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눈물이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식 장비도 하나 없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무거운 돌을 날라 옮겨야만 했습니다. 진시 황제의 명령으로 만리장성을 쌓을 때는 30만 명이 넘는 장병과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기간은 7년이나 걸렸는데 이때 성을 쌓는 일이 너무 힘들어 죽은 사람의 수만 해도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벽을 쌓기 위해 한번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슬픔의 사연이 있겠지만 맹강녀의 사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나라 여인인 맹강녀는 사랑한 남편이 만리장성의 인부로 끌려가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자꾸 꿈에 보이자 걱정이 된 맹강녀는 몇 달이 걸려 만리장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것은 남편이 죽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했던 맹강녀는 그곳에서 맨날 며칠을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남편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결국 슬픔을 견디지 못한 맹강녀는 남편의 시신을 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는 슬픈 사연입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만리장성이 생겨났지만 지금은 세계의 보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갑니다. 장성을 볼때 벽돌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 사연들을 한 번쯤은 떠올리고 보면 감회가 다를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장성의 길이가 2,700km 정도 되지만 구불구불한 장성을 곧게 펴면 9,000km 가까이 됩니다. 중국에서 2009년 정식으로 발표한 길이는 8,851.8km입니다. 이곳을 전부 돌려면 비행기로 7시간, 기차로 달리면 15일 정도 걸린다 하니 세계가 어느 국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군사 건축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튼튼한 방어벽을 쌓고 있는지요?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의 장성, 신을 사랑하고 인생 영육의 축복을 받는 신앙의 장성, 세상 사람과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보험의 장성 등 튼튼한 장성들을 성실히 쌓아가고 계시지요. 다음으로는 캄보디아의 밀림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캄보디아의 유명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앙코르를 살펴보겠습니다. 앙코르는 지금의 캄보디아 밀림에 가려졌던 옛 도시입니다. 밀림 숲과 함께 서울의 3분의 2 크기로 넓게 펼쳐진 앙코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 중의 하나입니다. 유적의 넓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작품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정교해서 예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게다가 크메르 제국이 힘을 떨쳤던 600년 동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밀림 속에서 고고 유적이 발견됐을 때 거대한 사원, 섬세한 조각, 상상을 뛰어넘는 기발한 신화를 보며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앙코르는 어떻게 밀림 속에 파묻혔던 것일까요? 앙코르가 세상에 등장하기까지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앙코르는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크메르는 9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번성했던 제국입니다. 크메르 제국의 왕은 수도로 삼을 만한 곳을 찾아내고는 여기가 앙코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앙코르가 왕도, 수도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땅에 수도를 정한 크메르는 매우 번창했습니다. 햇볕이 좋아서 1년에 3번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커다란 저수지와 물길을 만들어 가뭄이나 홍수에도 끄떡없는 관계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여 인구가 한때 100여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파리의 인구가 40만 명이었는데 앙코르가 대단한 도시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600년이나 이어진 크메르 제국에 위험이 닥쳤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아유타야 왕조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유타의 왕조로 인해 군사가 약했던 크메르 왕조는 앙코르를 두고 다른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크메르 사람들이 떠난 왕도 앙코르는 쑥쑥 자라는 열대의 밀림에 금세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자연환경적으로는 극심한 가뭄이 닥쳐 환경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왕국이 멸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1850년 어느 날 캄보디아의 깊은 숲속에서 백인 한 사람과 원주민 네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 백인은 프랑스의 귀호 신부였고 그들은 전도 활동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숨을 죽이며 한 발자국씩 조심조심 걷다가 갑자기 잡초더미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잡초더미를 걷어내니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소를 띠고 있는 커다란 불상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 키보다 무려 5배 이상 큰 부처상과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친 탁가 왕궁이 있었습니다. 비호 신부 일행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크메르족이 아유타야 왕조에게 당한 후 400년 동안 가리워졌던 앙코르와트의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길을 찾아 마을로 내려온 비호 신부는 곧바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비호 신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855년, 어느 날 프랑스의 탐험가 앙리 무오는 진나풍톡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중국 사람이 쓴 인도차이나 반도에 관한 역사책이었는데, 거기에는 지금의 캄보디아 일대에 크메르족이 다스리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름은 진납이었다. 강대국이었으나 13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해 15세기에 이르러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비오 신부의 말이 생각난 앙리 무오는 1861년 탐험대를 이끌고 캄보디아의 밀림 지대를 샅샅이 뒤져 드디어 앙코르를 발견했습니다. 앙리 무오의 앙코르 탐험 보고서가 신문과 잡지에 실리자 세계의 많은 학자와 탐험가들이 앙코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앙코르에 세워진 사원들과 섬세한 조각품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고, 그 결과 앙코르의 유적은 조금씩 신비의 베일을 벗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앙코르의 유적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것은 앙코르 와트입니다. 와트는 사원이란 뜻이고, 앙코르 와트는 힌두교의 신인 비슈뉴에게 바치려고 지은 사원입니다. 12세기 초 수리아 바르반 2세는 자신이 죽은 후 힌두교의 대표적 신인 비스누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 거대한 앙코르 와트를 건축했습니다. 앙코르 와트는 남북 1.3km, 동서 1.5km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25층이나 되는 높이의 높은 탑을 가운데 세우고 세계배의 벽이 넓직하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탑은 모두 5개인데, 위에서 보면 연꽃 모양으로 가운데 탑을 나머지 탑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탑은 우주의 중심을 뜻하는 메루산의 봉우리인데, 메루산은 힌두교 신화에서 신들이 거주하는 성스러운 산입니다. 피라미드처럼 쌓은 이 탑은 위쪽이 하늘나라, 가운데는 인간 세상, 아래쪽은 동물들의 세상을 뜻하고 경사가 몹시 급합니다. 그래서 이 탑에 오르려면 거의 엎드린 채 기어야 하는데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만 오를 수 있습니다. 앙코르 와트의 삼척 꼭대기는 왕족이나 성녀들만 올라갈 수 있는 신성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사원 주변은 홍수로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바다를 뜻하는데 호수 안쪽으로는 높이가 얼음키 3배쯤 되는 높은 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앙코르 와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우주의 바다를 건너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갈수 있는 신성한 장소인 것입니다. 또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호수 위에는 서쪽의 정문 앞으로 다리가 놓여 있는데 우주의 바다를 건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길이가 200m나 되고 다리를 건너면 좌우 대칭인 저수지와 도서관을 지나 세계부로 탑을 둘러싼 벽이 나옵니다. 그 벽을 따라 이어진 길, 회랑은 미술관과도 같이 벽면이 온통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3만 명의 장인들이 37년 동안이나 공들인 조각인데, 신화, 전쟁, 군대의 행진, 천국과 지옥이 새겨져 있습니다. 1층의 약 800m 길이의 회랑 벽에는 당시의 생활상을 자세히 알수 있는 부조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 주로 수리아 바르반 2세의 성전을 기념한 내용과 인도의 서사시를 표현한 그림들이 파노라마처럼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하늘의 무희, 아프라사스가 벽면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무려 1,500명이나 새겨져 있는데 그 여성스러운 자태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외 앙코르 와트 말고도 앙코르 톰, 바이온 사원, 타프론 사원 등 크고 작은 사원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앙코르 유적지에 대한 자부심이 특히 대단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리엘에도 앙코르 와트의 전경이 있고 맥주 종류에도 앙코르 비어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앙코르 와트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현존하는 세계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울창한 밀림 속에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캄보디아의 불안한 정치 현실 아래 계속된 전쟁으로 이미 사원의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었습니다. 또 산성비와 밀림의 나무 뿌리 때문에 위험에 처한 유산이 많습니다. 열대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따프론 사원은 나무 뿌리에 완전히 휘감겨 마치 그물에 걸린 사냥감 같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 전문가들과 함께 복원에 힘쓰고 있지만 완전히 복구하려면 앞으로 1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몇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복원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앙코르를 살펴보았는데 밀림 속에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앙코르를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많은 보물들도 찾아내어서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곳을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터키 이스탄불 역사 지구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은 330년에서 1819년까지 무려 1600년 동안 로마, 동로마 제국에 이어 오스만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유산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탄불을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부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가 어우러져 있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의 옛 중심 지역을 유네스코에서는 역사지구로 묶어 세계유산으로 정했습니다. 이스탄불을 지도에서 보면 마치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새처럼 보입니다. 한쪽 날개는 아시아 쪽으로, 다른 한쪽 날개는 유럽을 향해 펼치고 있습니다. 두 대륙을 한몸에 지니고 있는 도시는 세상에 이스탄불밖에 없습니다. 양쪽 날개 사이에는 좁은 바닷길이 나 있는데, 마르마라해, 에게해, 지중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길입니다. 생김새부터 남다른 이 도시는 이름도 여럿인데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라는 이름들이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잔티움이라고 불리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7세기 에게해에 살고 있던 해양 부족은 새로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를 이끌던 비자스는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Where should I go? 신전에서는 눈먼 자들의 땅 건너편으로 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비자스는 오랫동안 그 땅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이스탄불에 이르렀을 때 비자스는 항우했습니다. 기름진 땅과 그림처럼 아름다운 항구에 혼을 빼앗겼습니다. 비자스가 찾은 땅의 반대편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코앞에 두고도 알지 못한 그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는 비자스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잔티움은 바닷길을 지나는 배들한테서 세금을 거두기만 해도 살림이 넉넉했습니다. 장사배가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흑해에서 흘러오는 물고기는 얼마나 많은지 잡는다기보다는 건져 올린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힘이 센 나라의 왕들이 비잔티움을 보고 침을 줄줄 흘릴 수밖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세졌을 때 비잔티움은 페르시아의 어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그리스 북쪽에서 마케도니아 왕국이 일어나자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의 수도를 아예 비잔티움으로 옮겨 이때부터 비잔티움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자 비잔티움은 그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이 위세를 떨치며 콘스탄티노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식으로 발음해서 이스탄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7대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탄불에 쳐들어갈 궁리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염원했던 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동서로 나뉜 뒤 서로마 제국은 이미 망한 상태였고 동로마 제국만 남아서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1200년을 이어온 비잔틴 제국도 기우는 해처럼 빛을 잃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콘스탄티노플이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두 세겹으로 단단해서 웬만한 대포로는 어림없었습니다. 그나마 황금곶이라 불리는 바다 쪽에 성벽이 홀 겹인 곳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길목에 단단한 세줄을 걸어놓아 배가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살이 된 젊은 메어메트 이세는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배 72척을 이끌고 이스탄불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떻게 황금곶 안쪽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스만 제국군은 밤새 나무판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미리 준비한 통나무를 산길에 늘어놓고는 그 위에 기름칠한 나무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마리의 소들에게 줄을 메어 배를 끌게 했습니다. 배는 미끄러운 나무판 위에서 산 위로 넘어 올라가 황금곶 안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여긴 비잔틴 군대는 놀라서 뒤로 넘어갔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군은 단 며칠 만에 콘스탄티노플의 단단한 성문을 열어젖히고 꿈에 그리던 이스탄불을 손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스탄불을 차지한 메어메트 2세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성소피아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야 소피아라고도 불리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6년간의 공사 끝에 서기 537년에 완공한 웅장한 기독교 건축물입니다. 비잔틴 예술의 극치라 불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가로 71m, 세로 77m에 이르는 이큰 규모의 성당은 55m 높이 위에 직경이 약 32m나 되는 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대한 돔 둘레에는 40개의 창문이 나 있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성당 내부에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화려한 색채가 그대로인 모자이크 성화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메어메트 2세는 섬세하면서 거대한 모자이크를 보고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석유유리로 장식된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누가 봐도 무척 신비로웠습니다. 다만 눈에 거슬리는 것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벽화였습니다. 메어메트 2세는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부수지 않고 이슬람 기도서를 더 만들고 이슬람 경전에 글귀를 더하고 벽화는 회백으로 발라 감추어 이슬람의 성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메어메트 2세는 문화유산을 단박에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한 문명이 밀려나고 다른 문명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 터키의 초대 대통령인 케말 파샤의 명령에 의해 이곳은 더 이상 기독교 교회도 이슬람 사원도 아닌 박물관으로 다시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피아 성당 건너편에는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술탄 아흐메드의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은 내부가 아름다운 푸른색 타일로 치장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블루 모스크는 1609년 술탄 아흐메드 1세에 의해 지어지기 시작해 1616년에 완공된 건물로 6개의 웅장한 청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원의 돔의 크기는 직경이 23.5m, 높이가 43m입니다. 이스탄불 역사 지구에서 관광객이 꼭 들르는 곳으로 토카프 궁전이 있습니다. 토카프는 대포문이란 뜻인데, 궁전 양쪽에 대포가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스탄불을 둘로 나누는 좁은 바다가 잘 보이는 곳이라 적을 막아내기 좋은 언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왕인 술탄들이 살던 이 궁전에는 갖가지 보물이 가득합니다. 토카프 궁전의 여러 방 중에서 자기관과 보석관은 특히 유명합니다. 자기관은 주방이 있던 자리인데 도자기를 만여 점이나 전시해 놓았습니다. 원래 궁전에는 도자기가 2만여 점이나 있었다고 하니 궁전의 규모를 알만합니다. 보석관에는 갖가지 진귀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페르시아 왕에게 선물하려고 만든 칼입니다. 칼날이 짧고 장식이 무척 많은데 초록색 에멜란드와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화려해서 마치 장신구처럼 보입니다. 보석관에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49개의 작은 다이아몬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토카프익 보석관을 둘러보고 나오면 웬만한 보석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황제가 앉았던 호두나무로 만든 의자는 전체가 금과 에메랄드로 장식되어 있고 어자에 사용된 순금만 250kg이 넘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와 6,666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순금 촛대를 비롯하여 세례요한의 머리와 손뼈,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칼, 아브라함의 식기 등 기독교 유물들도 있습니다. 토카프 궁전에는 하렘이 있는데 하렘은 황제를 즐겁게 하기 위해 점령지에서 선발된 미녀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약 400개의 방과 홀, 그리고 테라스로 꾸며져 있고, 많은 미녀들이 황제인 술탄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별궁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왕들은 토카프 말고도 사치스럽기 짝이 없는 궁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북쪽 해안을 바라보는 찌라한 궁전, 돌마바흐체 궁전, 산 언덕의 별궁 등 유럽풍의 화려한 궁전을 지으면서 500년을 이은 오스만 제국은 서서히 망해갔습니다. 나라 돈을 너무 낭비하고 사치만 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여행가는 아무리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도 이스탄불에서는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스탄불은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는 도시입니다. 서로 다른 문명과 문명이 만나면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문화유산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끌고도 남습니다. 천년 이상의 세월을 지낸 유적들은 저마다의 역사를 담고 고고의 그 자태를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이스탄불로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길고 긴 세월 속에 갖가지 사연과 보석을 간직한 이스탄불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연과 많은 보석들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에 많고 많은 유적지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은 땅덩이가 크지 않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비해 고대 문명의 시작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기계 문명이 일찍 발달했으며 16세기에는 전 세계를 탐험하고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18세기에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유럽은 대단히 힘이 센 대륙이 되고 덩달아 유럽의 문명도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럽의 문명이 풍성해진 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득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 문명은 그리스 문명에서 비롯됐는데 고대 그리스는 아시아의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을 받아들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히타이트에서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배웠으며 리디아 사람들에게 화폐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에서 예술과 건축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문명을 서로 나누고 합해서 유럽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꽃피웠습니다. 유럽에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이나 독일의 켈른 성당처럼 장엄한 성당이 많습니다. 로마가 4세기 초에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해서 기독교가 유럽에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베르사유 궁전처럼 화려한 궁전도 많습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한 데다 절대적인 힘을 거머쥔 왕들이 자기 자리에 걸맞는 화려한 궁전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럽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전쟁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유산도 있습니다. 또 인류 최초의 동굴 백화의 알타미라 동굴 백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싹을 먼저 틔운 도시의 유산,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도 있습니다. 먼저 갈 곳은 세계 역사의 중심지, 로마 역사 지구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처럼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도시가 로마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 늑대 젖을 먹고 자란 로뮬루스와 레무스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로마는 로마 공화정과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4세기 이후에는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5, 6세기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기 전까지 1000년이 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로마로부터 퍼졌습니다. 그런 로마가 태어나던 때부터 간직한 수많은 유산의 생생한 터가 바로 로마 역사 지구입니다. 로마 제국은 3세기 후반 아우렐리아누스 황제 때부터 성벽을 쌓았습니다. 동쪽에 있던 페르시아로부터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10m가 넘고 성문은 16개, 길이는 20km나 됐습니다.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을 로마 역사 지구라고 합니다. 로마에는 3000년 전부터 라틴족이 살았습니다. 라틴족은 처음에는 로마보다 조금 남쪽인 라티움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땅 이름을 따서 라틴족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라틴족이 로마에서 나라를 세운 것은 기원전 8세기 중반입니다. 로마가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이래 아테네에서는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고 이탈리아 남쪽의 남쪽 지방과 서아시아에 이미 식민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북쪽에는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에트루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에트루리아 왕족이 입던 토가라는 옷을 따라 입기도 했고,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아테네와 무역을 하면서 배운 알파벳을 보고 문자도 익혔습니다. 또 로마는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는 나중 아테네를 점령하게 되는데, 오히려 아테네에게 점령당했다는 말이 이래서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 내부에서 일어난 싸움을 잘 다스렸고, 밖으로는 땅을 넓혀 세상을 주름 잡았습니다. 동서로 나뉜 뒤에 서로마 제국이 망한 5세기까지 로마가 중심이던 역사는 오랜 세월 이어졌고 그 역사의 흔적이 로마 역사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로마 역사 지구는 일곱 언덕 가운데 하나인 팔라티노 언덕에서 시작합니다. 팔라티노는 영어로 펠리스, 왕궁입니다. 로뮬루스가 돌로 왕궁을 쌓았다는 그 언덕입니다. 스스로 로마 제국 최초의 제1시민이 된 아우구스투스는 그 언덕에 집을 짓고 평생 금수하게 살았습니다. 그뒤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가 되면 의뢰 팔라티노 언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황제들은 이 언덕에 화려한 궁전을 하나둘 짓고 팔라티노 언덕은 궁전의 언덕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궁궐가 텅텅 빌 정도로 사치했던 네로 황제는 이 언덕의 궁전과 다른 언덕에 있는 황금 궁전을 지하도로 연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황제는 잔치를 열수 있는 커다란 식당과 경기장이 있는 거대한 궁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팔라티노 언덕의 양옆으로 포룸 로마눔과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원래 언덕 아래에 있는 낮은 땅으로 습지되었는데 물이 빠지는 시설을 갖춘 뒤 광장이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아고라를 본뜬 광장입니다. 포룸 로마눔은 아고라처럼 시장이면서 토론과 대화의 공간이었습니다. 나란 일을 맡아 하는 원로원도 이 광장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는데 이 전통이 남아서 지금도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포럼이라고 합니다. 콜로세움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인데 원래 이름은 플라비우스 원형 극장입니다. 경기장을 지은 황제가 플라비우스 왕조였습니다. 콜로세움은 한꺼번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문이 80개가 있어 모든 사람이 자리를 잡는 데는 10분이면 됩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전차 경주, 연극, 검투사 경기 같은 많은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검투사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진 사람은 맹수와 대결하게 해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열광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무렵, 지중해를 모두 차지한 로마는 그 어느 때보다 번성했지만, 로마의 번성은 중산층 이상에게만 이득이 돌아갔고, 평민들로 먹고 사는 일은 너무 고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불만에 가득 찬 평민들이 혹시 폭동을 일으킬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극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경꾼들에게는 공짜 빵도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현실 문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콜로세움은 이와 같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콜로세움은 층마다 건축 양식이 다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층은 씩씩하고 남성다운 도리아식으로 지었고, 2층은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오니아식이고, 3, 4층은 코린트식입니다. 콜로세움의 입구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로말을 통일한 황제인데 통일을 기념해서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따라 프랑스에서도 나폴레옹 1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 에투알 개선문과 카루제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포룸 로마눔 서쪽에는 기원전 6세기에 지은 주피터 신전과 주노 신전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은 로마 제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었던 카피톨리누스 언덕입니다. 로마 역사 지구에는 여러 신을 모신 신정, 판테온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신을 믿었습니다. 많을 때는 신의 수가 3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판테온이란 말이 모든 신이란 뜻이고 당시 최고의 신전이었습니다. 돌기둥은 어른 셋이 팔을 벌려야 다 감쌀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둥근 천장을 얹었는데 이 둥근 천장이 뒷날 성당의 둥그런 지붕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가 정식으로 기독교를 인정한 뒤 판테온 신전은 지금까지도 성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콜로세움뿐 아니라 로마의 유적 전체가 공해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8세기의 어느 예언자는 콜로세움이 우뚝 서 있는 동안은 로마도 살아남을 것이다. 로마가 무너지면 세계도 무너진다라고 하였는데 공해 때문에 콜로세움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유산을 오래오래 전하려면 우리들의 일상을 돌아다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한 곳만 더 돌아보겠습니다. 바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입니다. 유럽의 심장이라는 프랑스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궁전, 화려하기로 이름이 난 궁전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에는 이러한 사연이 있습니다. 베르사유는 루이 14세의 아버지인 루이 13세가 사냥을 할때 머무르던 이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주변보다 땅이 낮아 냄새나는 늪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숲으로 통하는 길목이어서 산짐승, 들짐승은 물론 새 종류까지 많았습니다. 사냥을 좋아한 루이 13세는 이곳에서 사냥을 하다가 버려진 낡은 탑에 들어가 집단 위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작은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루이 14세를 거치면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700개의 방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거울의 방입니다. 아치 모양으로 된 커다란 거울을 비롯해 17개의 거울이 있고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린 이 방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천장에는 루이 14세가 이룬 업적이 가득 그려져 있는데 원래는 아폴론이나 헤라클레스를 그리려다가 화가가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의 영광을 나타내는 궁전이니까요. 거울의 방 말고도 루이 14세가 말을 달리는 모습이 벽에 새겨진 전쟁의 방, 루이 14세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비너스의 방, 왕비들이 아기를 낳았던 왕비의 침실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이 많습니다. 궁전의 북쪽 별관에는 오페라 극장이 있는데 루이 16세가 결혼을 할때 여기에서 첫 공연을 했습니다. 궁전 앞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뒤쪽에는 분수가 1000개가 되는 정원이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직접 베르사유의 정원을 보는 방법까지 썼을 정도로 넓은 정원입니다. 정원에는 분수와 이어지도록 십자 모양의 커다란 물길도 만들고 땅더미가 질 무렵이면 궁에 사는 사람들은 정원에 불을 밝히고 물길에서 뱃노래를 즐겼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곤돌라를 가지고 말이죠. 정원 한켠 루이 14세의 별궁인 그랑 트리아논과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머물렀던 뽀띠 프리아농이 있습니다. 트리아농은 궁전을 짓는 바람에 파괴된 마을의 원래 이름이라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천여 명이나 되는 귀족과 왕족도 베르사유 궁전으로 옮겨와 살게 했으니 시중드는 사람이 4,000명, 모두 5,000명이 궁전에 살아 궁전은 하나의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사한 해가 1680년인데 이로부터 100년 뒤 1789년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배가 고파 굶어 죽는 판에 왕과 왕비는 화려한 궁전에서 사치스러운 궁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전 안으로 쳐들어간 혁명가들은 궁전 안을 보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국왕과 왕비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파티를 즐기며 지내다가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의 국왕과 궁전 사람들이 누린 화려함은 순간 끝나버렸지만,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는 매일 궁전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궁전 안은 많은 버스처럼 북적대고 있습니다. 루이 13세가 비록 허름한 집단에서 사냥하고 쉬었지만, 그곳의 후식은 백성들의 피와 땀 위에 지은 궁전보다 더한 휴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역사책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대륙은 다음 기회에 또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되시고, 새로운 달 9월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